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12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무리들에게서 이제 제자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질적인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무소유에 대해서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또 이것들이 확보되지 않을 때 상당히 또 염려들을 하는 것, 그것이 뭐 인간들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 또 방식, 즉 목숨과 몸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려고 힘쓰는 것, 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염려만 더욱더 증폭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이기적 탐욕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요 평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의 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안목에서 살아가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인간의 지금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이 23절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목숨이나 음식, 몸이나 의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목숨이 중요함을 아심으로 음식을 주시는 것이고요. 몸이 중요함을 아심으로 의복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혼돈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뭐 비본질적인 음식을 위해서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그 의복을 위하여 중요한 몸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전도된 가치관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불결한 새로 간주되는 이 까마귀, 이 까마귀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예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이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과 까마귀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런 점에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고귀한 존재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가를 심사숙고하게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 본문만 보더라도 염려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염려하는데 그렇게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종류를 한번 보세요. 키를 늘리는 것,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철저히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자기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삶의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얻고 깨닫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옷도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섬세하신 배려 또 한 번 대조해 보심으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백합화는 28절에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런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이 비하면 형편없는 가치를 가진 들풀. 여러분 이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입히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들풀들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우주 만물과 특히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세대들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또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큰 것도 아닌 상태였고요. 당시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상태, 즉 믿음과 염려가 교차하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29절, 30절을 우리 또 귀하게 한 번 더 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22절에서 주어졌던 염려에 대한 금령이 여기에서 재차 반복되면서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삶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적 열망, 즉 궁극적인 관심이 먹고 마시는 것에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너는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금지령 대신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본질의 의미는 물질적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실천하라 등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위 개념이며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것들은 부속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님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적은 무리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이 적음을 암시하며 아울러 그들이 일단의 적은 양떼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즉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나 굶주리고 헐벗는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진실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좇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봅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2장 3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진 자는 더욱 착취에 몰두하고 못 가진 자는 상대적 결핍으로 분개하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뭐 지금도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 뭐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권이라든가 또 경제에 계신 분들 또 뭐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또 교회도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짚어본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이기심과 물욕을 끊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의 정신,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간섭하심과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훌륭히 계승하였고 실천하였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소유물을 팔아 구제하라는 말씀은 가난한 삶을 지향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거부하라는 이중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34절로 가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인격과 행위의 중심이며 보물은 궁극적인 관심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늘과 땅 또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 이 중 어느 것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하고 이중적인 자세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성도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재물을 더음으로 얻게 되지만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5절 말씀인데요. 이 35절은 제자들에게 두 개의 명령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길고 이 통이 넓어 가지고 여행을 할 때라거나 어떤 그 특별한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라.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그 표현한 적절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 본절은 언제 어느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부족함 없는 또 부족함이 없이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도를 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충성된 종이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은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 시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수종받는 것처럼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졸거나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을 가보실까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본문이 로마법에 의한 시간 계산인지 유대법에 의한 시간 계산인지 이것은 좀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과 그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늦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은 밤이면 밤일수록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자칫하면 그러한 수면 속에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세상 조류에 휩쓸려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절히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39절로 40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35절부터 전개되어져 온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이 40절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건데요. 주님의 재림을 예기치 않게 임박해오는 사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 사실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그 집으로 들어올 때 담장 넘어올 때 여러분 알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의 침입에 비유한 사례들은요 이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일시를 정확히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1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22절 이후 45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베드로의 질문을 첨가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2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 대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청중들을 비유의 주체와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한편 청지기란 큰 집에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 뭐 집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직분이란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주인을 대신하여 가사의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는 진실과 지혜로 생활을 절제 있게 꾸려나가는 것과 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자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상으로 모범적인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있지요. 그걸 들 수가 있겠고 또 보디발의 청지기로 있었던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영적으로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재물, 생애,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인 청지기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